열왕기상 8장은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비는 솔로몬의 기도가 이제 오늘 22절부터 53절 말씀까지 길게 솔로몬의 기도가 이어집니다. 이제 그 중에 이제 첫 부분입니다. 솔로몬의 기도의 첫 부분인데, 솔로몬은 어떻게, 어떤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죠. 물론 다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니까 또 하나님을 섬겨왔고, 근데 솔로몬이 믿는 하나님, 솔로몬이 고백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 오늘 아침에는 이렇게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도대체 하나님, 이 솔로몬이 찾았던 그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은 어떤 하나님이셨을까? 오늘 동일하게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이 찾았던 그 하나님, 오늘 우리가 찾아야 될 그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그런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22절을 보니까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그 말은 위에 계신 하나님을 향한 솔로몬의 마음이죠. 그냥 이 땅 가운데 다른 어떤 신들처럼 그냥 우상으로 존재하는 그런 신이 아니라 온 세상을 지배하시는 하늘에 계신, 위에 계신 그 하나님을 향한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23절 보니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 앞에서 행하시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벌써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 세 가지가 나왔습니다. 위로 하늘과 땅에,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상천하지의 유일무이하신 하나님이라는 그런 의미죠. 유일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늘과 땅에 유일하신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고,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은혜의 하나님. 솔로몬이 의지하고 기도했던 하나님. 단지 성전 안에 머물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위에 계셔서 모든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고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러나 반드시 약속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시되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까? 그냥 여기 안에만 머물러 계신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하나님, 온 세상에 주와 같으신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니, 세상에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자신이 창조하신 이 피조물과 언약을 맺으며 얻을 유익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른 신들은 거기 피조물과 언약을 맺습니까? 그 자기를 섬기는 자기 어떤 백성들과 언약을 맺는 신이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밖에 언약을 맺을 신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죠. 구약, 신약, 옛 언약, 새로운 언약, 약속의 책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언약의 하나님, 이게 다른 종교와 다른 이 기독교의 하나님이죠.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약속하신 바를. 그런데 하나님은 이 피조물들과 약속에서 자기가 얻을 유익이 하나도 없어요.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람을 찾아오셔서 친히 언약을 맺으시고,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약속하시고, 이삭을 찾아오셔서 약속하시고, 야곱을 찾아오셔서 약속하시고, 계속 자기 백성들을 찾아와셔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신 바를 신실하게 이루어 오신 하나님이라는 그런 고백을 솔로몬이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하나님은 별로 그 약속을 통해서 별로 유익을 뭐 얻을 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을 맺으시고 그 스스로 언약에 매이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약속해놓고요, 그 약속에 매이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어쩌면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 내가 너한테 뭐 사줄게? 너한테 뭐 해줄게? 그 해주면서도 한편의 마음에 기쁨이 있는, 즐거움이 있는, 그래 내 딸에게 뭔가 해준다는 그 즐거움이 있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사람이 무엇이기에 시편 8편 4절을 보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도대체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며 돌보십니까? 라는 거죠.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며 돌보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그 언약에 매이시기를 기뻐하시며 저와 여러분을 생각하시고 돌보시기를 기뻐하사 오늘 이 아침에도 나와서 그 언약의 말씀을 듣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줄을 붙잡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이 일을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주시고 사랑 주시니까 이 새벽을 깨워서 나올 수 있는 마음 주시는 거고 힘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는 거죠. 솔로몬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은혜의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24절에서는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신실하게 이루셨다. 다윗 자기 아버지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루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25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죄정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약속에 하시고 그 약속에 매이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 약속대로 이제는 예, 다윗의 아들인 제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이게 이제 솔로몬의 기도였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오늘 저에게 이루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약속, 언약의 약속, 말씀을 붙잡는 말씀 기도라고 합니다. 말씀 기도.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물론 뭐 막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바를 간구할 수 있겠죠. 그런 기도는요, 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아니라 온갖 잡신을 믿는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합니다. 하다못해 정화수 떠놓고 앉아서 뭐 산철도 서서 구말리 보시는 뭐 하면서 하는 그 신에게 구하는 거기에도 전부 자기가 원하는 기도, 우리가 원하는 기도가 거기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기도가 다른 점은 뭐냐면 언약을 붙잡고 하는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내가 원하는 바를 막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솔로몬처럼 언약을 붙잡는 기도. 그러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을까요? 사실 다윗에게 여러 가지 약속을 주는데 딱 다윗에게 정말 정확하게 약속하신 내용이 사무엘하 7장 다윗 언약 가운데 나옵니다. 뭐 다 읽을 수는 없고요. 그 중에 사무엘하 7장 14절에서 16절 말씀까지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다윗이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면 네 자손, 네 후대가 견고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했죠. 그러나 네가 범죄하면 인생의 채찍으로 막대기로 때릴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첫째는 솔로몬이 이 다윗에게 하신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이제는 아들 저에게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 다이 솔로몬의 기도 속에는 제가 아버지에게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가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키며 살겠습니다라는 자기의 다짐이 거기에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약속 가운데 그게 있었으니까 범죄하면 분명 채찍을 들어서 막대기를 때려서 때릴 것이다 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순종하면 너와 네 자손을 영원히 대대로 세울 것이다, 견고하게 할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솔로몬이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한 것은 그 약속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또한 나도 그 약속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그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은 하나인 것입니다. 내가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니 하나님 그 약속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저도 그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그 약속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이럴 수는 없잖아요. 내가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약속을 붙잡고 기도한다면 저도 이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믿음과 순종, 이건 동전 양면과 같은 거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솔로몬이 적어도 변질되기 전까지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 이 열왕기 상하를 언제 이 백성들이 받았냐면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이 열왕기 상하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나라가 망했을까? 왜 망하고 왜 성전이 무너져 그 아름다운 성전이 무너지고 우리가 이 꼴이 되었을까? 그것은 언약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지 못했다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하는 거죠. 만약 우리가 그 언약에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라면 하나님께서 대대로 지켜주시고 든든하게 해주셨을 것인데 우리가 지금 그 아름다운 성전이 다 훼파되고 무너지고 그리고 우리가 이와 같이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온 것은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대로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지금 열왕기 상하는 바벨론은 포로로 잡혀가 아니 나라가 망한 백성들에게 주신 역사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뼈저리게 나중에 그런 후회를 하기 전에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고 그랬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을 보면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 구원의 날에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약속대로 이행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상처 나지 유일하신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약속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저도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그 약속과 순종이 하나 되는 아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은 변질되기 전까지 마음이 변질되기 전까지 적어도 이런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 기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기대고 의지할 대상이 아니죠. 사람 사실은 자신이 약속한 것조차도 제대로 이룰 수 없는 게 우리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말한 것조차도 제대로 이룰 수 없는 또 다른 어떤 사람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하신 말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말씀 의지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당신 믿어? 목사님 믿어요? 예, 목사님도 믿을 대상이 못 됩니다. 남편도 믿을 대상이 못 되고요. 자식도 부모도 믿을 대상이 못 돼요. 그 약속을 지키기에는 너무 연약한 인생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만이 믿을 대상이지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이에요. 사랑의 대상. 사랑해줘야 될 대상이지 믿을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물론 이제 믿는다는 것은 거기에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신뢰를 갖는다 그런 차원이지 뭐 우리가 그 사람이 꼭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도요 그걸 이루어낼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연약한 인생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것을 이룰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부모의 입장에서 이루어주고 싶어도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 부모, 아비가 된다 할지라도 이룰 수 없지만 결국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민수기 23장에 보면 23장 19절에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이요.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인생이 아니시니 이렇게 딱 전제가 되는 거죠. 사람이야. 그 말은 사람 인생은 신실하지 못하다. 거짓도 있다라는 그런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다. 사람이 아니시다. 이렇게 전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신 말씀을 어찌 실행하지 않겠느냐. 신이신데 유일하신 하나님이신데 라고 그렇게 고백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은 하나님이 언약을 통해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실 것을 믿고 그리고 동시에 내가 순종함으로 그 언약과 순종이 하나 될 때에 비로소 우리 가운데 그 약속이 성취되는 기쁨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제 그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를 구체적으로 합니다. 27절을 보니까 하나님이여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들이라도 이것은 이 최상의 그 가장 높은 최상의 하늘을 가리키는 그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의 표현법입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다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겠습니까? 아니 저 우주도 감당하지 못할 하나님을 어찌 이 작은 성전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성전이 아름답고 호화스러워도 돈이 많이 들어가서도 어찌 이 성전이 그 하나님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은 자기가 성전을 짓기는 지었지만 하나님은 이 성전 안에 매여 있으실 분이 아니다. 갇혀 있을 분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전을 놓고 기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28절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자, 성전의 기능을 솔로몬은 뭘로 이해했냐면 성전의 중개 역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중개 역할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은 하나님이 거기에 갇혀 있으신 분이 아니죠. 하늘과 하늘의 하늘이라도 감당하지 못하는데 하물며 이 성전이겠습니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성전을 무슨 성전 자체를 신성시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성전 안에 가두려 한 것이 아니라 소통과 또 사제 회복의 장소가 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성전의 중개 역할,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 역할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해서 그의 기도 가운데 나옵니다. 이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하거든. 요 솔로몬의 기도에 근거해서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에 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잖아요.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자, 한번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띄워주세요. 자, 시작.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입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예루살렘을 향하여 성전을 향한 다니엘의 기도. 예. 이 솔로몬의 기도에 근거해서 그들이 어느 곳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예루살렘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이루어 주시라고 솔로몬이 기도했던 것을 기억하고 다니엘이 비록 왕의 신상 뭐 다른 것에 절하면 사자의 굴에 던지겠다는 왕의 명령이 있음을 알고도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 향하여 성전을 향하여 그렇게 창문을 열고 하루에 세 번씩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다라는 그런 내용을 하고 이게 바로 이 성전이 중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성전이 지금 누구를 지금 성전으로 삼고 있습니까? 그 중개 역할을 하실 분이 누구입니까? 자,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건물 성전이 이제는 필요 없다. 진짜 성전이신 예수님이 왔으니까 이제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겠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여 이 사흘 동안에 이 성전을 일으키겠다. 성전이 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중개 역할을 누가 하시냐? 바로 그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참 성전이신 예수님.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그리고 이제는 성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중개 역할, 중보자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누구를 통해서도. 그러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그 주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나아가는 여러분에게 응답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전의 중개 역할을 의식하면서 솔로몬은 쭉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31절 32절부터 시작하는 그 기도,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한데, 그 첫 번째 그 이 성전을 향한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31절로 그러니까 만약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범죄 여부가 확실히 규명되지 않는 사람이어서 성전에 와서 억울함을 호소하거든 하나님은 들으시고 가장 선하고 의로운 판결을 내려주셔서 악한 자는 그 악한 대로 벌하시고 의로운 자는 그 의로운 대로 갚아주십시오. 하나님이 판결을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판결을 맡기고 있습니다. 때로는 억울한 일이 있죠. 정말 때로는 답답하고 억울하게 짝이 없는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시사 그 행한 대로 판결하시고 갚아주십시오. 이게 솔로몬의 기도였습니다. 오늘 아무리 억울해도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사 정말 의로운 자에게는 의로운 대로 악한 자에게는 그 악한 대로 판결하시고 판단하시고 갚아주시는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솔로몬이 찾은 하나님,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하나님, 말씀하신 바를 꼭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또한 은혜의 하나님, 그리고 솔로몬이 찾은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성전에만 갇혀 계신 분이 아닙니다. 혹시 우리는 이 카톨릭 중세 시대처럼 전통의 하나님을 가둬버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의 어떤 규범, 전통, 어떤 제도 속에 하나님을 가둬버리려고 하는 우리를 범하는 것은 아닙니까? 거기에 갇혀 계실 분이 아니라는 거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그리고 간구하는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 오늘도 이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의지하며 기도하고 또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의 기도가 저의 기도가 응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